This episode of SpongeMind Podcast comes with the full transcript. You can request it at spongemind.org. SpongeMind 들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슨이고요.
저는 유니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부예요. 부부.
맞습니다.
유니스 씨 항상 그 대답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쉬운 대답인데 사실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을 그렇게 오래 생각해야 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래 생각하셨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부부라는 말을 제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되게 늦었어요.
자, 오늘 무슨 얘기하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세 개의 코너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오늘이 한국말, 오늘이 한국말인데 오늘은 요 한국말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이 한국말 단어는 바로?
섭섭하다.
섭섭하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말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섭섭하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영어로 번역을 시도하기 전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섭섭하다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건지.
아, 예를 들면 아,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엄마한테 굉장히 엄마랑도 친하게 지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와이프랑 더 친하게 놀면 그 아들의 어머니이신 시어머니께서 좀 섭섭해 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엄마하고 아들이 아들 결혼 전에 굉장히 친했을 경우에 갑자기 얘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느낌이 드네. 섭섭하네.
그러면 섭섭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유니스 씨 잘 아시겠지만 부부 사이에도 섭섭할 일이 많잖아요.
많죠.
그거 예를 하나 든다면?
아, 오늘 밤새야 되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섭섭한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자, 예를 몇 가지만 든다면 부부 사이에 섭섭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인데 존슨 씨가 제 생일을 잊어버리고 저녁이 되었다.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녁쯤 되면 섭섭하던 감정이 울분으로 바뀌는 시점이긴 해요.
섭섭한 거랑 울분에 가득 찬 거랑은 많이 다른 감정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섭섭하다 그 얘기로 돌아가서 또 부부 사이에 또는 연애하는 커플 사이에 섭섭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발렌타인스데이에 아무것도 계획을 안 세웠다?
그렇죠. 뭐 그런 거? 꽃도 안 사고 식당도 예약을 안 하고 초콜릿도 안 사고 그러면 섭섭하죠.
그 기대를 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발렌타인데이에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여자친구를 위해 뭔가 사주는 거는 기본 아닌가요?
근데 남자친구한테도 사줘야죠.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은 발렌타인데이는 항상 남자가 여자한테 뭘 사주는 거고 화이트데이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데이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뭘 사줘요?
블랙데이도 있어요.
그건 뭐죠?
4월 14일.
그게 뭐예요? 블랙데이가?
발렌타인스데이랑 화이트데이에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한 날이에요.
그거 알아요. 저 알아요. 그
블랙데이에 잘 아시면서
블랙데이에 짜장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서 아닌가?
뭐 혼자 못 받았으니까 혼자겠죠.
그렇죠. 또는
받을 사람이 없었으면
또는 싱글들끼리 모여서 같이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섭섭하다 그 얘기로 돌아가서 친구끼리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아주 베프다, 베스트 프렌드다. 그런 사이에서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길 수 있죠. 다른 그 나는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뭐 내 편을 안 들어준다든지 그러면 섭섭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또는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자기 생일인데 나랑 같이 생일 파티를 안 하고 다른 친구하고 생일을 같이 보냈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섭섭한 감정, 섭섭한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섭섭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영어 단어를 찾기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다른 미국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미국 친구라면 언어 교환 파트너.
섭섭하다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고 했더니 다 뭐 그냥 슬프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Sad.
예,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다르죠.
다르군요.
그 sad 그 단어 그 영어 단어가 되게 또 섭섭하다라는 한국어 단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가 너무 슬펐다. 그러면 영어로 sad 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섭섭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니죠. 영화가 좀 섭섭하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또 섭섭하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가까운 영어 단어 중에 disappointed 그런 단어 있잖아요. 실망하다. 근데 물론 같은 상황에서 섭섭하다라는 말을 써도 되고 disappointed란 말을 써도 되는 상황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승진 발표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승진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승진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영어로 그러니까 disappointed, 그러니까 실망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섭섭하다라고 하진 않죠. 그래도 지금 들어보니까 그나마 그 단어가 한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Sad란 단어보다는 좀 더 가깝죠. 네,
그렇지만 섭섭하다라는 말은 그 뒤에 더 많은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감정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쩌면은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섭섭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제가 한번 미국 친구를 섭섭하게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내가 섭섭하다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지. 맞나요?
그 조금씩 쌓이면 큰일 나죠,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섭섭하다는 말은 바로 하지는 않죠. 그냥 한번 삭히죠.
아, 그리고 이건 어때요? 그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도 섭섭하다라는 말을 쓰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섭섭하다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는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할 때. 그러니까는 나 혼자서 슬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뭔가 당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네. 전제 조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기대가 있었다.
네, 기대가 있었는데 그 나의 기대에 상대방이 못 미쳤을 때 섭섭할 수 있죠.
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섭섭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많이 섭섭해봐서 알아요.
누구한테요?
너한테.
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섭섭하, 다음 코너로 가기 전에 이 섭섭하다라는 말의 재미있는 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오랜 친구, 대학교 때 친구가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놀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랑 시간을 보내고 너무 재미있게 놀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는 2주일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섭섭하다. 한국 가서 다시 놀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죠.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섭섭하다라는 거는 그 친구가 나한테 딱히 뭘 잘못을 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나의 기대가 친구가 조금 더 미국에서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2주만 있다 가게 되니까 그게 섭섭한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섭섭한 거지 그 친구에 대해서 섭섭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제가 들었는데 섭섭하다라는 거를 약간 뭔가가 부족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약간 뭔가가 부족했을 때 아, 좀 섭섭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니스 씨는 음식 양이 적을 때
섭섭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가 기대가 음식 양이 많은 거를 기대했다가 조금 나오니까 섭섭한 거 아닐까요?
아, 진짜 그거는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섭섭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기대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섭섭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유니스 씨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잘 안 느끼잖아요.
느낄 새가 없죠.
왜요? 왜요?
안 섭섭하게 해주니까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섭섭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코너는
섭섭해요.
왜 섭섭해요?
더 하고 싶어요.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코너는 항상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학원.
학원? 네. 사실 학원은 한국의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삶의 일부죠.
그렇죠. 그렇죠. 삶의 일부. 학원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죠?
뭔가를 배우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학교도 뭔가를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를까요? 학원하고 학교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학교에서는 지식 외에 다른 것들도 배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성이라든가 아니면 윤리,
인성이라든지
그렇죠.
교우관계.
음.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지식을 배우는 거?
또는 기술.
학교 수업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근데
좀 애매하네요. 설명하기가.
아, 근데 지금 유니스 씨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학교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는 곳, 일단 누구나 다 가는 곳, 어린 그 나이가 되면 다 가는 곳, 그래서 학년이란 게 있고 그냥 누구나 가는 곳인데 거기서 두루두루 다 배워요. 거의 모든 과목을 다 배우고 거기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는 법도 배우고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일종의 전인교육의 어떤 현장? 물론 지금은 학교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충 학교라는 거의 목적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땐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학원이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또는 특정한 기술, 뭐 예를 들면 요리학원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럼 그거는 오직 요리만 배우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영어학원 그러면은 그건 딱 하나예요. 영어만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영어나 요리를 배우면서 같은 수강생들끼리 뭐 친목을 다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원래 목적은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학교라는 거는 인간의 전반적인 성장,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학원이라는 거는 뭔가 특정한 걸 배우려고 가는 곳.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학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사립학교 있죠.
물론 사립학교라는 데도 있지만 사립학교, 적어도 겉으로는 사립학교의 목적 자체가 돈을 벌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돈을 받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익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는. 근데 학원은 비즈니스예요. 이건 사업이에요. 장사고. 그래서 돈을 벌고 이익을 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학원에서 잘 가르친다고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뭐 더 잘 되겠죠?
맞아요. 그 학원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영어 학원, 요리 학원 이거 말고
뭐 피아노 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요새 한국에서 지금은 무슨 학교 수업에 관련된 학원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마다 학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녀봐서 잘 네.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막 웅변 학원도 있고 태권도 학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웅변 학원.
바둑?
바둑 학원
학원도
있어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주산 학원 있었어요.
아, 주산 학원.
예, 예.
주산을 양쪽에 양발에 깔고 롤러스케이트처럼 타고 다녔죠.
주산이 아니라 주판 아니에요? 주판?
아, 주판이요. 네.
그러니까 주판은 그러니까 주산은 뭐라고 그러지? 그 영어로 제가 모르는
주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렇죠. 숫자를 더하고 빼고 뭐 하는 그런 방법인데 어떤 주판이라는 특정한 기구가 있어요.
아, 주판이 영어 단어도 있어요.
아, 혹시 에버커스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저도 다녔거든요. 그 주산 학원을. 그러니까 주산, 다시 말하자면 주산은 주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기술. 그거를 주산이라고 하고 주판은 그 에버커스 그 도구 자체.
네.
어쨌든 제가 그 주판을 들고 주산 학원을 다닌 기억이 있어요.
아.
유니스 씨도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학원은 단 한 군데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피아노 학원 안 다녔어요?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아, 맞다, 맞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 그리고 그 피아노 나중에 다른 선생님한테 가긴 했는데 그건 학원은 아니고 그냥 개인 레슨 하시는 선생님한테 갔기 때문에 학원은 아니었어요.
예.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대1 개인 레슨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집에 가거나 또는 선생님이 내 집에 오거나 그거는 학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않아요.
예. 학원은 그 비즈니스만의
건물이 있죠.
또는 공간. 사무실 같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뭐 건물 전체를 쓰든 한 층만 쓰든 뭐 방을 몇 개 쓰든.
그러고 보면 저희 네? 어렸을 때는 재밌는 학원이 진짜 많았네요. 주산 학원, 뭐 암산 네. 학원 아세요? 암산?
몰라요.
주산, 암산은 같이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안 다니고 학원은 안 다녔는데 친구들 다닌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건물에 무슨 태권도 학원 사인도 뭐지 사인이 아니라 뭐지 간판도 있고. 뭐 주산 암산 학원, 뭐 웅변 학원, 어른들을 위한 꽃꽂이 학원도 있었어요.
꽃꽂이 학원, 꽃꽂이 학원. 네. 사실 저는 서예 학원도 다녔어요. 서예.
아, 맞아요. 서예 학원도 있었어요.
네, 거기서 한자도 가르쳤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학원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다 일을 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베이비시팅 대신에 보내신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어머님이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 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뭐 제 성적이나 뭐 제 재능 개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자식들을 놔두는 스타일의 부모,
그렇죠.
어, 어머니신데 뭐 아버지는 정말 신경 안 쓰셨고, 근데 어,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는 끝나고 나면은 집에 그냥 혼자 하루 종일 두기가 좀 마음이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좀 미안했다고나 할까? 아니면은 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학원을 여기저기 막 보내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 학원하고 태권도 학원을 다니신 걸로 알아요.
그렇죠. 다 다녔어요, 저는. 태권도도 다니고 태권도 학원.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근데 그거는 한 가지 이유고, 그러니까는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학원에 보낸다. 그거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이유들도 많잖아요. 사실 요즘 한국 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그런 거 말고 다른 이유로 보내는 걸로.
요새는 대부분 성적 향상?
그렇죠.
학교 그렇죠. 성적을 잘 받고 뭐 수능 시험 같은 거 잘 보고 그런 목적이 가장 크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태권도 학원이나 뭐 그런 과 과목에 관련된 학원이 아니라도 그거를 많이 보낸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는 스펙 쌓으려고.
아, 그런 거군요. 뭐 무슨 뭐라고 하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다 단계가 있더라고요. 뭐 1 1급 뭐 무슨 뭐 1급 뭐 한자 1급 뭐 한자 2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급이 제일 낮은 거고, 뭐 예를 들면 5급 그러면 제일 높은 거고, 뭐 그런 거예요?
1급이 높은 건지 5급이 높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점점 어려워.
레벨. 네. 그러니까는 그 레벨을 높이려고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그 단계를 올려가서 올리면서 시험을 보는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줄넘기. 줄넘기는 한국 학생들은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레벨이 있고, 그러니까 즉 급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줄넘기 학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장난으로 저한테 한 소리인지 정말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근데 농구 학원이 있어요.
농구 학원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모든 게 이제 학원화 되어 있는 문화예요, 한국은. 그래서 어떤 그 한국에 사는 제 영국 친구는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은 뭐든지 배울 수 있다. 학원이 다 있다.
유튜브로 배우면 되는데?
아, 요즘은 또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데, 아. 그럼 또 기타 학원이 있는 거예요.
아, 기타 학원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기별로 다 있고, 색소폰 학원도 있고, 드럼 학원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는 뭔가 배울 수 있는 거, 그게 지식이든 기술이든 배울 수 있는 건 거기에 맞는 학원이 있어요.
좋은데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는 성인이 내가 뭔가 배우고 싶어서 그 학원을 찾아가는 거는 좋은 건데, 아이들, 그러니까는 그 학원에 갈 마음도 없고 가기도 싫고 맨날 놀고만 싶은 그 아이들이 부모가 강제로 보내서 학원에 가게 되면은 아이들은 싫죠.
그렇죠. 근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래서 학원도 보내주시고 서포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아이가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섭섭하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너 잘되라고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하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반항을 하고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러니 엄마 섭섭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근데 모든 애들은 다 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결국.
저도 놀고 싶어요.
저도 놀고 싶어요. 사실 어른 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마음대로 놀 수 있다는 거. 좋지 않아요?
좋아요.
자, 제 꿈은 사실 놀이학원, 놀이학원을 만들어 보는 게 꿈이에요. 이 학원에 오면은 노는 법을 가르쳐 준다. 사실 요즘 놀 줄 모르는 어른들이 많고 심지어는 놀 줄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물론 뭐 비디오 게임을 하고 뭐 SNS를 하고 하지만은 중독하고 놀이는 다르거든요.
요새는 다 같이 노는 놀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운동장에서도 놀고 뭐 동네 골목길에서도 놀고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놀고 놀이터에서도 놀고 그런데 요새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학원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학원. 학원이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갈 건데 세 번째 코너는 깊은 얘기, 깊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요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직업.
직업. 자, 오늘이 이 직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직업이랑 대학 전공이랑 그 둘 사이 관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가지고 왔냐면은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미국 통계인데 제 생각에는 한국이나 다른 그 좀 잘 사는 나라 그런 잘 사는 나라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요 숫자가 일단 어떤 통계냐면은 요거는 미국에서 요거는 미국 2010년 센서스 데이터예요. 여기서 이제 대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대학교 학위가 필요한 직업이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나 그렇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이게 내 대학교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내 학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이다.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한
60%? 오, 정확해요. 거의 62%.
아, 섭섭하다. 아, 이럴 때 쓰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거는 뾰로록 머리에서 지워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사용입니다. 섭섭하다의 잘못된 사용. 어쨌든 그 대학교 졸업자 중에 62%가 그러니까 62%만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대학교 학사 학위 그게 필요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게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두 번째 질문은 더 재밌어요.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당신 대학 전공, 당신이 전공한 과목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냐?
그게 질문. 이 질문 좋네요.
이거 좋죠. 몇 프로나 예스라고 대답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한 35%?
아까처럼 가깝게 맞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가까워요.
27%. 아, 30% 할 걸.
다시 하실래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자, 몇 프로나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한 30%?
오, 굉장히 가까워요. 27%입니다.
아깝이.
이런 걸 보고 영어로 치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니에요? 치링 아니에요?
편집 안 할 거예요?
편집 안 할 거예요. 그대로. 유니스 씨의 치부를 그대로 노출을 시킬 거예요.
섭섭하네요.
이거는 진짜 섭섭하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기 대학교 때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27%밖에 안 돼요. 정말 낮지 않아요, 이거는?
많이 낮네요.
그래서 그 특히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엄마 아빠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자기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학에서 뭘 전공할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헛고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통계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전공이랑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될 확률이 73%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 통계는.
그렇죠. 어쩌면 또 대학교라는 것도 그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처럼 대학이라는 곳에서 뭐 학문을 배우고 뭐 교우 관계를 쌓고 뭐 사회에 더 고등학교 때보다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사람들과 사회생활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요새는 대학교도 졸업 후에 직장을 갖기 위한 또 하나의 학원 같은 느낌? 그거는 그렇게 사실, 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거는 뭐 좀 슬픈 사실인데 원래 대학교라는 기관의 존재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을 좀 더 성숙하게 해주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 그게 대학교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학교가 직업 훈련소 같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요새 특히 이런 AI나 이런 테크놀로지 같은 게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잡을 잡으려고 그거에 관련된 전공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런데 단순히 아, 이 전공을 해야지 직장 잡기가 쉽다는 이유로 그런 나랑 맞지 않는 전공을 택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등학생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너무 어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의 사람한테 너의 미래를 지금 결정해라. 네가 갈 길을 지금 결정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뭐
들어요.
한 1, 2% 정도 학생들은 뭐 나는 꼭 이거 이 직업을 갖기 위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꼭 이 전공을 해야 되겠어라고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극소수인 거 같거든요.
극소수죠.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대부분 놀고 싶지. 사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전공 뭐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고등학교를 벗어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성공하셨네요.
성공했죠. 그래서 대학교는 노는데 그냥 전공이 뭐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그냥 놀러 갔어요. 대학교를.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전공이 경제학이었는데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교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후에 잡은 모든 직장들 그것들은 경제학 시간에 배운 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존슨 씨는 아까 말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이렇게 언어 습득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제 대학교 학위가 필요로 한 일인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렇죠. 사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모든 회사들이 최소한 대학교는 졸업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자격 요건이 그렇게 돼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요새 가끔 정말 드문 경우지만 무슨 철학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심리학과를 간다든지 뭐 이런 약간 인문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주위에서 아우 야 그거 전공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까 말했던 그 대학교라는 기관의 존재 목적으로 돌아가서 대학교라는 거는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대학교라는 그 대학교라는 거의 그 목적이 좀 많이 변질이 된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통계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대학교하고 직업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이제 더 시대가 지나면 대학교를 안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서 로봇이나 AI 뭐 이런 걸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물론 다시 뭐 돌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르거나 뭐 그런 시대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사람을 잘 알고 근데 그 사람을 안다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아는 것도 포함이 되죠.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식의 교육이 진짜 우리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술은 언젠가 대체될 수 있는 기술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통계로 돌아가서 내가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써먹지 못할 확률이 70%가 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대학교라는 거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유니스 씨하고 저하고는 같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때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진짜 대학교처럼 그렇게 신나는 놀이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놀았죠.
그렇죠.
정말 원 없이 놀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직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방송편부터는 새로운 주제, 좀 더 신선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 씨 오늘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오늘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1번 섭섭하다, 2번 학원, 3번 직업과 대학 전공과의 관계.
잘 아시면서.
1번.
섭섭하게 이러실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